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모아놓은 신문 기사, 뭉치가 아닙니다.
네.
이걸 딱 펼쳐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이 왜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지 그 거대한 충돌의 밑그림이 보입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양쪽에 지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랄까 서사 전쟁의 설계도모라고 할수 있죠.
네, 서사 전쟁.
한쪽에는 조선일보 사설처럼 이러다 불의가 이기는 나라가 된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목소리가 있고요.
네.
또 다른 한쪽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겨울방주 같은 비평문처럼 그게 바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잘라낸 프레임이다.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죠.
완전히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겁니다. 이 팽팽하게 맞서는 두 개의 서사를 나란히 펼쳐놓고 각 주장의 가장 날카로운 논리가 뭔지, 또그 논리가 어떤 사실에 기대고 있는지 하나씩 해부해 보는 거죠.
네, 저희가 길잡이가 되어서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싸움의 전체판을 조망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첫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의 인사 발령이었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하려는 방침을 세우니까 일선 검사장 세 분이 공개적으로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죠.
그렇죠. 왜 그런 결정을 했냐 설명하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세 분이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버린 겁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인사이동인데.
맞아요. 근데 이 조치를 두고 해석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전쟁의 도화선인 거죠.
도화선.
네. 비판적인 시각,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쪽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이건 명백한 보복성 좌천다.
보복성 좌천이다.
네. 불의의 목소리를 낸 검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수사 현장에서 배제시키는 한직으로 밀어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연구위원이라는 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들으면 뭔가 연구도 하고 전문성을 살리는 자리 같기도 한데, 왜 이게 곧바로 좌천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거죠?
그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검찰 조직의 생리를 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하.
검사장급, 특히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사람에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는 사실상 경력의 무덤으로 통해요.
경력의 무덤이요?
네. 주요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조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당사자들이나 비판 언론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보복이자 경고 메시지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직함이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통용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정부의 설명은 완전히 달랐잖아요. 이건 보복이 아니라 기강을 잡기 위한 조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와 여당 측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검사장들이 지휘계통을 건너뛰고 집단으로 성명을 낸 행위, 그 자체가 검찰 조직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항명이라는 겁니다.
항명이다.
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적인 조치였을 뿐, 그 내용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같은 현상을 두고 한쪽은 정의로운 저항에 대한 탄압으로 보고,
그렇죠.
다른 한쪽은 조직 내 하극상에 대한 징계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 조치 하나로 상황이 끝나지 않았죠.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검사장 세분 중에 두 분은 바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사를 떠났고요.
아, 그만뒀군요.
네, 그리고 남은 한 분은 이 인사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 법정까지 가게 된 거고요.
그렇죠.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정부와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신호탄이 된 셈이죠.
자, 그럼 애초에 이 검사장들이 왜 그렇게까지 집단 반발을 했는지, 그 근본 원인이었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게 핵심이죠.
이 결정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정말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사설에서는 이걸 정권의 외압 때문에 정의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어요.
맞습니다. 비판 측의 서사는 아주 선명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려고 항소를 하려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이걸 막았다.
막았다.
네. 그 결과로 대장동 일당이 부당하게 챙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정권이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의 손발을 묶었다. 이런 프레임인 거네요.
딱 그 프레임인 거죠.
여기서 외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장관이 항소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이 논쟁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부 측과 비평문에서 지적하는 건 장관의 발언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신중하게 하라.
그렇죠. 이걸 두고 한쪽에서는 이건 사실상 항소 포기 지시다라며 외압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다른 쪽에서는 말 그대로 무죄가 나온 사건이니 법리적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라라는 당연한 지휘권 행사였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이건 뭐 확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정말 해석의 전쟁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천억 원 환수 기회가 날아갔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피해 액수처럼 들려서 사실관계가 명확할 것 같은데요.
그것 역시 한쪽의 주장이라는 반론이 존재합니다.
아, 그것도 주장일 뿐이다.
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검찰이 주장하는 환수 기회 상실이라는 건 여러 환수 방법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다른 방법도 있다.
그렇죠.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서 배임이 입증되면 여전히 환수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하.
즉, 모든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시각이라는 반박입니다.
와, 정말 하나의 사건을 두고 정의의 좌절이라는 서사와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라는 서사가 이렇게까지 팽팽하게 맞설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싸움으로 번져나갑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사 파면법 논쟁으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절차를 바꾸는 게 핵심인데 이 법의 목적을 두고 또다시 거대한 서사가 충돌합니다.
비판 측,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설 같은 곳에서는 이 법의 의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위한 정치적 도구다.
검찰 장악.
네. 사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정권과 여당이 인사와 징계를 통해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거죠.
아.
권력의 불위에 맞서는 검사들을 손쉽게 속가내고 검찰 전체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시도다. 아주 강한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은 언제든지 파면시켜버릴 수 있는 법적 무기를 손에 쥐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바로 그 해석이죠.
하지만 법안을 추진하는 쪽의 논리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이건 장악이 아니라 견지라고요.
맞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그 누구에게도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부위의 권력기관이었다는 겁니다.
무소부위의 권력.
네. 그래서 이 법은 검찰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공무원들처럼 검사 역시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지극히 당연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서 비평문 경을방주가 언급한 그 역사적 맥락이 흥미롭던데요.
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요?
네.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논의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과제였다는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들의 논리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준 지점입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괴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괴물이 된다.
네. 스스로를 우월한 특권 계급으로 여기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고 그 결과가 바로 직전 정부였던 윤석열 정권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각에서 검사 파면법은 정권의 음모가 아니라 오히려 검사라는 괴물을 시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장악이냐 민주적 견제냐 사용하는 단어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같은 법안을 두고 한쪽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보고 다른 한쪽은 민주주의의 진일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인사 갈등, 대장동 항소 문제, 검사 파면법까지.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설명한 비평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이라는 개념이었어요.
아, 크롭드 포토요?
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요?
한 비평가가 이 전체 상황을 설명하면서 쓴 비유인데요. 비판 언론들이 마치 사진을 교묘하게 잘라내서 보여주듯이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잘라낸다.
네. 어떤 사진이냐면 현 정부가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검사들이 저항하는 모습 딱 이 부분만 크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잘라낸 사진만 보면 자연스럽게 아, 힘 있는 정부가 정의로운 검찰을 탄압하는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비평가는 우리가 그 잘려나간 프레임 바깥의 전체 그림을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프레임 바깥을 봐야 한다.
그리고 그 프레임 바깥에 뭐가 있느냐고 묻죠. 바로 직전 정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있었던 11.3 비상계엄 선포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중대한 헌법 유린 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논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지금의 정부가 검찰을 통제하려는 모습은 비판하면서
네.
바로 그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탄생했고 심지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까지 투입하려 했던 전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는 문제 제기.
맞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의 핵심이군요.
네. 언론의 역할은 권력과 검찰 양쪽 모두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대칭적 비판이어야 하는데 지금 비판 언론들은 한쪽 편에 서서 다른 한쪽만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논쟁은 단순히 현 정부가 잘했냐, 검찰이 잘했냐의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정의라고 부르고 무엇을 불의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장되는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결국 정의라는 말조차도 어떤 프레임 안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의한 정권이 정의의 보류인 검찰을 장악하고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서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오랫동안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 권력에 드디어 민주적 통제가 가해지자 기득권을 지키려는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는 서사였죠.
이 두 이야기가 충돌하는 지점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와 기소라는 정말 막강한 칼을 누가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뿌리 깊은 권력 투쟁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당한 감독과 부당한 정치적 개입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 하는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요.
각자의 서사는 그 경계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치적 다툼 속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각자의 서사를 구축하기 위한 무기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명백히 확정된 사실이라고 외치는 것이 다른 한쪽의 눈에는 의도를 가진 일방적 해석에 불과할 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서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편집된 사진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는 과연 어떤 시각과 질문 그리고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